제 16장 말씀과 영의 해방 영과 말씀과의 관계 이제 우리는 말씀과 영의 해방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밖으로 나온 말이 계시인가 아니면 교리인가는 사역자가 그의 영을 사용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도 사역자가 그의 영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만 듣는가 아니면 빛도 보는가는 사역자의 영이 해방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서 빛을 받고 엎드러지는가의 여부도 말씀의 사역자가 그의 영을 밀어낼 줄 아는가에 달렸습니다. 비록 말이 옳고 감정이 옳다 하더라도 영이 해방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완전히 높은 교리만 만지며 교리를 깨달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올 때 영이 결여된 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중한 한편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평범한 영이 동반되면 그 메시지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게 됩니다. 한편의 말씀이 나갈 때 강한 영이 있다면 자연히 그 말씀은 강하게 됩니다. 말씀이 완전히 오를지라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영이 나왔으며 말씀의 사역자가 그의 영을 밀어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영을 아주 평범하게 밀어낼 수도 있고 강하게 밀어낼 수도 있으며 아주 폭발적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성질이 어떤가는 영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렸습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미친 효과는 말씀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낸 영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할 때에 영을 밀어낼 수도 있고 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영을 평범하게 밀어낼 수도 있고 아주 강하게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는 말할 때에 영을 밀어내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말씀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을 만질 때 말씀도 만지게 됩니다. 영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영이 어떻게 말씀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은 거스르거나 득죄해서는 안 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영을 밀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을 밀어내는 체험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깜깜한데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뒤에서 누가 한번 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밀어냄은 이러합니다. 집회에서 일어나 말할 때 당신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을 밀어내야 합니다. 만일 영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많은 때 당신은 이렇게 밀어내어 영을 해방함으로 그 말씀이 상당히 강하게 나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만지게 되고 당신의 말만 접하지 않고 당신의 영도 만질 것입니다. 어떤 때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한 자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는데 막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당신은 그 말씀은 외울 수 있으나 그 말씀의 영은 외우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영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그 영을 만지지 못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그리 유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만 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영을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바울의 글을 읽지만 바울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이 낮은가 높은가 가벼운가 무거운가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어조가 애통해하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글을 읽을 뿐 아니라 바울의 음성도 압니다. 바울의 애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알고 바울의 분노하는 말과 기뻐하는 말을 압니다. 그는 바울의 영을 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만일 당신이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한마디씩 읽어나가기만 한다면 그 내적 말씀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에서 당신이 그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가 귀신더러 나가라고 했다는 것밖에 모른다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혹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와 높은 음성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영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가 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은 곧 그의 영의 해방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말씀만 만지고 영을 만지지 못했다면 당신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 주님의 다루심이 당신에게 있어서 충분히 깊지 않으며 깨끗하거나 순결하지 못하다면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흘러나갈 수 없고 영을 해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혹 교리를 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안의 영은 밀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영의 해방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을 전달하는 동시에 또한 그의 영을 해방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안에서부터 해방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더불어 흘러나가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따라 함께 해방됩니다. 만일 사람의 영이 해방되지 못한다면 성령이 흘러나갈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문제만이 아니라 더욱 영을 만지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영도 있고 말씀이 전달될 뿐 아니라 영도 해방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은 말씀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도 만집니다. 만일 사람이 영을 만지지 못하고 말씀만 만졌다면 그것은 매우 평범한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을 만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까지도 평범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직 영을 만져야만 생명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만져야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말이 옳아야 할 뿐 아니라 당신의 영을 밀어내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항상 영을 밀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영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 당신은 사역자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영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이 강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영을 밀어낼 수 있고 또한 당신의 영을 계속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그의 영을 한 번도 밀어낸 적이 없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번 혹은 여러 번 그의 영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을 할 때 그의 영이 해방되었고 사람들은 그 영을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는 것은 말씀이 아닌 영을 만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일 말씀만 있다면 그 말은 쉽게 교리로 변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일지라도 아주 쉽게 교리로 변합니다. 당신이 계시로 얻은 말씀을 전하고 영도 밀어낼 때 사람들은 말씀을 접할 뿐 아니라 영도 만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영의 훈련.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영의 사용은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째는 영의 훈련이고 둘째는 사역자의 갈망입니다. 사역자가 영을 사용하여 교회를 공급할 때 그가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의 영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그의 영을 어느 정도로 해방하는가는 이 두 가지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배움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영의 훈련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의 배움을 넘어서서 그의 영을 해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훈련의 정도에 따라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여기에 영의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용하는 영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영의 깊은 훈련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연히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는 그가 받은 훈련만큼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없는 영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른 위치까지 이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공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의 영을 유용한 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우리의 유용한 영이 빈곤하지 않고 넘칠 정도로 우리를 깊이 훈련하십니다. 주님이 환경을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처하게 하신 환경은 결코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 힘에 지나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고 심한 환경일 것입니다. 주님이 안배하신 그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이고 우리의 힘에 지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임한 모든 가시는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힘입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신 목적은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주님이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 겉사람을 헐어버리시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헐어버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헐어버리시며 더 많은 때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거꾸러뜨려 주님 앞에 순복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은 쓸모없는 자이고 우리 자신으로는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면의 일입니다. 다른 면으로 성령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넘어집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는 가시에 의해 넘어집니까? 아니면 그 가시를 이깁니까? 우리는 힘에 지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앙망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에 지난 환경과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절대 소망이 없으며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적은 믿음과 앙망함과 적은 의뢰함을 갖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얼마나 평범하게 앙망한다고 말하며 얼마나 임의로 의뢰한다고 말하는지. 그러나 당신이 절망에 찬 환경에 놓일 때 비로소 당신은 약간의 믿음과 앙망과 의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만짐으로 환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약함 가운데 믿음이 있고 두렵고 떠는 가운데 앙망이 있으며 절망 중에 의뢰함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믿음과 앙망과 의뢰가 그리 강하지 못하고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 약함 가운데 당신은 약간의 믿음과 앙망과 의뢰를 갖게 됩니다. 바로 부지불식 간에 당신은 은혜와 능력을 조금 만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당신은 긍휼하심을 입고 그 환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번 당신의 영이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은 겉사람이 파쇄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이 훈련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확실히 파쇄될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 어떤 환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고 부지불식 간에 그 국면에 대처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그 국면에서 자기 힘을 다할 것이나 당신의 이 약한 의뢰와 연약한 앙망과 연약한 믿음은 당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또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역사했느냐? 내 힘으로야 감당할 수 없으나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약함에 능력을 주셨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당신의 영은 약간 힘을 얻게 되고 당신의 영은 한 번 더 훈련을 받으며 당신의 영의 풍성함이 더해지며 당신의 영이 조금 더 유용하게 되며 당신의 영 안에 쓸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몸에서의 주님의 역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고 다양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은 매번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 속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의 영을 세우십니다. 시련 가운데서 나올 때마다 영은 해방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나올 때 영이 해방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시련 가운데서 나올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공과와 다름과 훈련으로 인해 그의 영은 해방되고 그 사람 자신도 해방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심하게 억눌리거나 그 안에서 나올 때에는 환경을 던져버리고 그 환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약했지만 나올 때에는 강하고 들어갈 때에는 사망이지만 나올 때에는 부활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를 시련 자체 안에 두기 위한 시련은 하나도 없고 시련 가운데서 나올 때 그전과 다름이 없게 하는 시련도 결코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나온 후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유용한 그릇이 되거나 시련 가운데서 걸어나와 더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낮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무릇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일생 동안 승리를 한 번 더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환경 안에서 주님이 당신으로 통과하게 하셨다면 다음에 이런 환경에 부딪힐 때 주님은 다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다시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환원하면 당신의 영은 다시 한번 새로운 배움과 훈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겪은 후에 환경 위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이 한 번 더 있을 때 그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영의 강함은 이것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번의 과정을 거칠 때 영은 더 강화되고 한 번 더 통과할 때 영도 다시 한번 강화됩니다. 주님은 거듭 성령의 통제를 사용하여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 속은 강해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망치가 우리 위에 떨어질 때 그 망치에 의해 우리 겉사람은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은 그런 망치의 침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환경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겉사람은 결코 시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매번의 시련은 우리 겉사람을 헐어버립니다. 시련이 한번 있으면 겉사람도 한번 헐어집니다. 영이 있을 때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 겉사람을 이기고 우리 속사람이 그 환경을 이길 때 우리는 그 시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할 길입니다. 매번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안에 우리를 두시며 또 우리는 항상 그 시련에 의해 깨어지고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속사람은 다시 일어나 시련을 이기고 계속 이깁니다. 겉사람의 시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거기서 한 번 더 훈련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일으켜지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또한 거기서 주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게 훈련된 상태에서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영은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한 면으로 주님에 의해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가 있고 다른 면에서 그의 영은 강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시련을 겪은 후 그 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하게 되기도 하고 더 약화되기도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승리로 그 시련을 통과하든지 하게 됩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당신의 몸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초월하도록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도 당신은 은혜를 조금 알았지만 가시가 있는 은혜는 아직 모를지 모릅니다. 매번의 시련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가시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또한 가시 있는 은혜를 알게 합니다. 전에 당신이 안 것은 가시가 없는 은혜이고 이제 당신이 아는 것은 가시가 있는 은혜입니다. 가령 두 자의 깊이를 필요로 하는 한 척의 배가 있는데 강물이 두 자라면 그 배는 그 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에 두 자 높이의 암초가 있는데 강물 깊이도 두 자라면 그 배는 암초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두 자의 물을 더해야 배는 그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전에 몰랐던 은혜를 알게 되고 당신의 영은 강화됩니다.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약함을 만날 때 당신은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세워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같아도 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할 만한 강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훈련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훈련의 정도가 당신이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영이 훈련을 받은 만큼 사역할 때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라면 모든 시련과 곤란한 환경이 그분의 사역자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마십시오. 당신은 도피할수록 더욱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시가 없으면 은혜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봉사하는 범위도 아주 제한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만 하고 영으로서 말을 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유용한 영이 필요합니다. 사역자의 자원함. 말씀의 사역자가 그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곧 그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생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유용한 영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역할 때 당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가, 또 얼마나 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매번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으로 공급할 때 영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쏟듯이 자기의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는 원함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영이 원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땀방울은 피와 같았습니다. 환원하면 영을 사용하는 것은 곧 당신의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입니다. 매번 영의 해방은 사람의 약함과 사람의 사망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해방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요, 무거운 짐을 해방해 주는 것이며 고통과 피곤을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영의 해방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버리게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든 집회에서의 설교에서든 사람들의 영적인 약함을 볼 때 당신은 영을 해방하고 영을 밀어내므로써 그 영적인 약함을 제하고 멸절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씨름하듯 이것들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적 사망과 냉담과 강퍅함과 고갈을 느낀다면 당신은 안의 영을 밀어내므로 그들의 사망을 억누르고 이기며 사망을 밟고 삼켜버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있을 때 설사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흑암으로 가득 찬 깜깜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그 흑암을 뚫고 나아가 그 흑암의 공격을 강하게 당신의 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한 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의 어두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닫혀있음과 어두움은 당신의 영의 힘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망과 약함이 당신의 영의 모든 힘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서 당신의 영을 밀어낸다면 그의 어두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가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아주 피곤케 하고 아주 중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의 첫 번째 근거는 당신이 유용한 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배운 정도만큼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초과될 때 당신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배운 정도에 따라 당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는가는 당신이 기꺼이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심한 압력이 있을 때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압력을 뚫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 당신은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영을 해방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자기가 배운 정도만큼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도 그 수준만큼 당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자기의 수준만큼 혹은 자기의 수준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사람의 영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자기가 배운 한도만큼 하기를 원치 않는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는 데 지불되어야 할 대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안다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00근이나 되는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200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200근의 짐을 지어본 사람만이 200근을 지는데 얼마나 큰 힘이 소모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역을 하고 그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의 부담으로서 그의 온 힘을 다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통제하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원함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말씀을 밀어낼 것이고 말씀을 좀 더 강하게 밀어낼 것입니다. 단상 위에 서서 말하든 개인적으로 형제와 대화하든 당신의 말이 얼마나 강한가는 당신의 영을 얼마나 밀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영을 제한할 수도 있고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쏟는다면 그 집회가 강할 것입니다. 당신이 쏟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을 때 당신은 집회를 일반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집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과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뜻밖의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깊은 역사를 거친 사람은 집회의 결과가 사역자 자신에게 달려 있고 성령의 역사도 사역자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것입니다. 만일 집회 가운데에서 당신이 게으르지 않고 피곤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관중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처리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영을 매우 강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말씀이 나가고 영도 해방되며 강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피곤해하고 다소 게을러서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대충 말하고서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영에 제안을 줄 때 말씀이 똑같고 전하는 내용이 똑같을지라도 영이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혹은 영이 아주 적게 해방되거나 아주 약하게 해방되므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만 들을 뿐 당신의 영을 접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할지라도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에서 문제는 다만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있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영을 밀어내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밀어낸다면 자연히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결코 말씀이 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말은 매우 평범하고 영은 돌파함이 없이 느릿느릿하게 나옵니다. 돌파하는 영은 사람의 온 존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한 형제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의 기도를 영의 돌파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 전체로 돌파한다면 그 기도를 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쓰러질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없지만 그 안에 영의 돌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설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해방되는가는 당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말을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섬길 때 또한 당신의 영을 밀어내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영은 매우 강하게 밀어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도 나가고 영도 매우 강하게 나감으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일에 의해 만진받은 상태에서는 당신의 말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말할수록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은 똑같지만 당신이 상처를 받았고 당신의 영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아서 영을 해방할 수 없다면 당신의 말은 공허하고 약하게 됩니다. 오직 영을 밀어낼 때만이 말씀이 강합니다. 당신의 영을 말씀 안에 둔다면 당신의 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밀어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영을 말씀 안에 담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을 밀어낸다면 사람들은 빛을 보고 뭔가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영의 해방은 말씀의 사역에서 영적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당신의 영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영을 높은 수준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 당신은 온몸의 힘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모든 감정을 예비해야 하고 당신의 모든 생각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당신의 모든 기억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당신의 모든 말씀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어떤 생각도 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잠잠하고 모든 생각이 집중적으로 영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당신의 모든 기억도 영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조금도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환원하면 당신의 존재의 모든 정신과 기억과 말씀과 감정과 느낌 등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쓰시도록 준비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천만의 군병과 마병들이 다 긴장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다만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주인이 될 수 없고 다만 종노릇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도 종노릇을 할 수 있을 뿐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 존재의 모든 기능과 모든 힘을 영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로운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용어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느낌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영은 상처를 입고 해방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의 해방보다 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온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그 자체로 나올 것이 아니라 영과 더불어 나와야 합니다. 즉, 영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있어야 하고 영이 무슨 용어를 필요로 할 때 그 용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천만의 군병과 마병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가 거기 있고 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가 거기 있어야 하며 명령이 떨어지면 곧 출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산만하고 감정도 흐트러져 있으며 기억도 모호하다면 영을 해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한 영은 즉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우리 몸에서 영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고자 할 때 내 온 존재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 존재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나 억지로 끌려오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밖에서 유리하거나 여기저기서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각 부분이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어야만이 당신의 영이 최대한 도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는 유용한 영을 가졌을지라도 최대한 도로 그의 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원함이 있을 때에는 영을 좀 많이 사용하고 원함이 없을 때에는 적게 사용됩니다. 그에게 원함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겠지만 때로 그가 기꺼이 원치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얼마나 축복을 얻는가는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에서 축복은 사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면 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거꾸러지기를 원한다면 거꾸러질 것이며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굴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느 단계까지 이끌렸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공과가 많고 높고 깊은 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얻을 수 있는가는 당신이 받은 다스림에 달려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굴복되는가도 당신이 받은 다스림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영적 실제를 얼마나 만질 수 있는가도 당신이 받은 다스림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사역자에게 맡기셨습니다.